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오늘 좀 말씀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16장 전체를 볼 수는 없어서 좀 뒷부분에 있는 내용만 저희가 읽었고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생각하여 원래 계획했던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도 여행을 미루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 복음을 전한 도시가 빌립보인데 여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듣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실라가 그 집에 머물며 지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루디아의 가정이 또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결실이 있는 일들은 대단히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전도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의 수익을 올려주는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수익이 끊긴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우리 성에 들어와서 풍습을 해치고 요란하게 한다라고 고소하여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이곳에 갇힐 이유가 없다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곳에 갇혀있는 많은 죄수들이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찬송을 듣습니다. 이 빌립보 성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문들이 다 열어지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의 법은 죄수를 놓치면 그 간수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하는 군법 때문에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바울이 말리고 그리고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겠다 말하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간수와 그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갈라디아 지역을 조금 간단하게 돌아보는 것이었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는 그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봤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서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서쪽으로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그쪽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쪽에서 복음 사역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적했던 소아시아의 도시는 에베소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는 대단히 크고 활발한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고 결신하는 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기거하는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면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바울 나름대로의 전도에 대한 전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판단이고 그다지 나쁘지 않은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손짓을 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을 바꾸신 것은 복음의 뜻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국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갖게 되는 전도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만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부르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자들을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준비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뜻하여 세우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여 두심으로 인하여서 전혀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전혀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인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제 그 전도 여행 중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결정적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요인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자는 바울이지만 이 복음이 결신케 되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믿고 믿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현란한 수사학과 또 조리 있게 말을 복음을 잘 전한다 하여도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실 때에만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능력 있는 힘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는 복음 안에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학교에서 웅변 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6월이 되면 그 방공을 주제로 한 웅변 대회가 꼭 학교에서 반드시 열리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시지 않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는 약간 수줍음을 타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많은 앞에 가서 이렇게 웅변하는 거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 웅변대회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한 친구가 웅변대회에 나가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또 그때 담임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시겠다 해서 그 옆에서 어떻게 가르쳐주시고 또 배우는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배에 힘을 주고, 그리고 목소리를 또박또박 힘을 주어 말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식호흡 훈련도 시키시고, 또 이렇게 암기했던 그 웅변의 내용들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어디에서는 톤을 올려야 되고, 또 어디에서는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거칠게 만들어서 더 크게 내뱉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가르쳤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선 처리였습니다. 제일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주 강조하셔서 가르쳐주셨습니다. 한 곳만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교장 선생님도 한번 쳐다봐야 되고, 또 심사위원도 한번 쳐다봐야 되고, 앉아있는 대중도 왼쪽부터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응변을 해야 앉아있는 그 관중들이 이렇게 몰입을 해서 본다라고 하는 내용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응변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이렇게 막 강조할 때에는 두 손을 불끈 쥐고 올리면서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 연사 주먹을 쥐고 외칩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뭐 그 부분은 뭐 하루에도 뭐 20번, 30번, 50번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입상을 했습니다.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입상을 했습니다. 명확한 주제에 대한 것, 거기에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 목소리의 높낮이, 그리고 이 몸의 모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감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여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복음을 자기의 의지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그 일에 쓰임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간수와 그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차고도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물론 이 죄수들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이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하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깊이 관심을 가지고 경청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자연재해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우연히 그 시기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자연재해만이 아닌 그리고 우연이 아닌 증언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지만 간수가 자결하려 하고 바울이 막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주 예수를 믿어라 이야기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간수와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처음부터 여기까지의 일들을 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간수와 그 온 가족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게 하고 그리고 그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게 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잡혀가서 매맞게 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급박한 자리에서 자결하려 하는 그 간수를 멈춰 세우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 간수의 사건 전까지 이 드러나는 모든 말씀들이 그 상황 하나하나가 어디에도 이런 오묘하신 하나님의 신비하신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예비하신 뜻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셨는가? 왜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그 마게도냐로 올려보내시는가?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그것이 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억압되는 일이 되어서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가뜩이나 복음을 가지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도 모자랄 판인데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가둬둠으로 인하여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오히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복음의 일이 막히는 하나님의 일하실 내용들이 제한받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기서 확인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이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신 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고 또 이 간수와 그 온 가족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서는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하실 때에 복음의 능력과 그 결실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동일하게 모든 부분에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행하여 이루어낸 모든 결과들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가 잘해서 이루어낸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공회에 잡힙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결사적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주 투철한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하는 내용이었고 이 일을 꼭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진지한 각오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모로 보나 어느 환경으로 보나 내몰려 있는 자리에 있고 수세에 쫓겨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리 바울이 볼 때에 아니면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막혀있고 갇혀있고 일이 되어지는 것 같지 않게 되어 있고 한계가 있고 불가능하고 거기에서는 어떠한 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묶여있는 조건이나 한계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우리가 보는 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지금 여기에 묶여서 여기에서 끝장날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한다. 결국 무엇이 그에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가 아니라 로마까지 가는 모든 여정들이 이미 확보되고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바울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또 생각들을 깊이 해볼 때에 이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한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중동의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우리나라에도 아주 공격적으로 이슬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막지 않으면 교회 다 넘어간다라고 하는 급박한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유럽이 이슬람에 의하여서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전제는 이번 그 저희 선교 주관을 위하여서 해외 선교부에서 이제 선교관 앞과 또 이 교육관 복도에 게시된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보다가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딱 매칭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럽의 이슬람 이민자들, 그 다음에 요즘 중동의 여러 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넘어오는 난민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유럽의 이슬람의 세력이 커지는 것으로 그 상황을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된 내용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에게 가야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조차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그들이 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자리로 그들이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묘미, 신비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결코 실패치 않는다는 사실들을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증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 하지 못할 때에도 아니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망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합력해 하여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증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명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하는 자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자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서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때로 조금 불분명하거나 또 어떤 부분에서는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정말 되는가? 또는 후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6장 전체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좀 구분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가장 분명하게 그 중요한 요지로 저희가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예비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것들이 명확히 드러나게 하시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결실들을 우리에게까지 넘어와서 우리가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일들이 어떠한 연관이 있게 되는가 하면 그 선교지에서 이루어내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담대하게 만드시는 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더욱더 담대한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후원하는 이 일들이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출발시키는 동력이 되고 그 동력이 또 어딘가에 흘러가 누군가에게는 귀한 믿음의 내용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요인으로 작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분명히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갖는 선교 주간 이것이 이 한 주간에 그저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매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고 또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얼마나 더 기쁘게 도울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집중하여 살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증거로 되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고 또 이 은혜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을 보게 됩니다. 이 확신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복된 믿음 있는 우리의 생애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저희들이 받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또 믿음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내신 은혜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선교주간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또 그 열심에 우리를 부르심을,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내심을,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순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께서 맡기신 자리와 또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주를 위하여 사는 복된 인생으로서의 고백과 묵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